열왕기하 19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19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네, 오늘 19장 말씀은 18장을 이어가는 말씀이죠. 우리가 18장에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지금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국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46개 성읍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그래서 전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되버렸죠.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그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계를 평정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아수르를 대적해서 반 아수르 정책을 펴입니다. 아수르한테 덤빕니다. 하루 강아지가 범이 무서운지 모르죠. 범을 잘 모르니까. 왜냐면 아주 모르면 덤벼요. 용감해요. 무식한 것이 제일 용감한. 알면 못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처럼 작은 왕국인데 당대 최고의 이 아수르 제국을 반대해서 거역을 하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하나님이 이제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명의 관리, 고위 관리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하기 직전에 이제 항복을 권유하기 위해서, 강요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심리전을 펴는 거죠. 너희들 군사력 형편없다.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애국, 상한 지파이다. 갈대 지파이다. 아무 소용없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수르가 이때까지 정복한 모든 땅의 신들은 다 아수르한테 패했다. 마찬가지다. 너희들은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좋은 말 할 때 항복을 해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복만 한다면 너희들을 살려주고 정말 좋은 땅에서 너희들을 살게 해주겠다. 이사를 이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은 1차 전쟁 때에 산헤립한테 뇌물을 바쳤어요.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로 그 정도면 화해가 되고 굴욕스러운 어떤 패배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냈는데 이 산헤립은 그걸 받고 나서 아무 관계 없이 다시 2차 침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옵니다. 아주 풍전등화의 정말 위험한 순간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세 명의 사신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 명의 대표를, 대사를 내보내죠. 이제 나가서 아수르의 진정한 속셈이 무엇인가,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협상의 여지가 좀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이래서 세 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 세 명의 사신이 돌아오는데, 대사들이 돌아오는데 오면서 옷을 몽땅 찢고는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히스기야는 아, 이거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제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전쟁에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과연 이 전쟁은,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과연 해내실 건가? 이것이 사실은 관심입니다. 그 모든 관심이 바로 이 19장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 세 명의 신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오늘 히스기야가 보니까 왕이 듣고 그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히스기야가 드디어 모습을 보니까 아, 이제 끝났구나. No way out. 이제는 더 이상 대책이 없구나 하니까 이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옷을 똑같이 찢습니다. 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비싼 옷을 왜 찢었겠어요? 그들은 통으로 입은 옷을 입는데 그것을 찢어버렸다는 얘기는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슬프다, 비참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었어요. 비참한 걸 드러냈죠.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굵은 배옷을 다시 입었어요. 옷을 찢어내고는 벗은 상태로 입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는 굵은 배옷을 입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슬프기도 하지만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는 거죠. 아주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구약에서 보면은 모든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회개할 때 그들은 항상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도 못하면 머리에다가 죄를 뿌리고 땅에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이 히스기야 왕이 죄는 안 뿌렸지만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소식을 듣고 들어간 곳이 뭐냐? 여호와의 전이란. 여호와의 전은 바로 다름 아닌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다 하면 여러분 성전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예루살렘 성전 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거기에서 드리니까 이제 뜰에 들어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사신으로 갔던 엘리야김을 비롯해서 제사장의 장로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굵은 배옷으로 갈아입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라. 그래서 이 형편을 사실대로 좀 전하고 이제 대책을 한번 찾아보아라 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이사야는 누구 아들이죠? 아모스 선지자 아들인가요? 네, 이름은 같은데 한 사람이 아니죠.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그러니까 동명이인 아모스 선지자가 따로 있고 근데 그게 공교롭게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모스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래서 이 백성의 대표들을 선정해서 그들을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제 이 상황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히스기야가 말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사신이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정말 이 히스기야는 그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늘이 바로 이런 이 비참한 날이 뭐냐면 곤란, 곤란이라는 건 재난의 날이에요. 곤란이라는 재난, 환란의 날이란 말이죠. 이 고난이라는 영어, 이 히브리어는 뭐 밧줄 같은 걸 가지고 목을 바짝 조이거나 목을 조일 때 그냥 숨이 막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이 곤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재난의 날이고 그 다음에 책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징벌의 날이고 능욕,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한테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는 이런 날이라는 것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애를 가졌는데 애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럼 애를 낳나 못 낳나요? 제왕절개를 해야죠. 근데 이 당시에는 제왕절개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고대 지금서부터 이때는 한 2800년 전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 아이를 뵌 사람이 아이를 못 낳을 때 힘이 없으면 둘 다 죽습니다. 그것이 죽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은 바로 곤란, 책벌, 능욕의 날인데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마치 아이 내어가지고 힘을 못 주는 사람처럼 이제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그는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그 중보 기도 4절에 보니까 내용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건 안 된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저 이방인의 그 회방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사야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더 이상 남아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아있는 사람들밖에 없거든. 피난온 사람들밖에 없거든.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 두 가지 기도를,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을 듣던 이사야가 아마 하나님께 간구를 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나서는 6절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온 사신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들어가서 이제 그런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사야가 전하는데 6절 7절에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담대하라 강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그 이방 그 아수르가 그 사신이 나의 이름을 내 이름을 회방하고 능욕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내 이름을 모욕을 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위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설쳐내던 사내림이 종말에는 칼을 맞고 죽게 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내림은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본국에 돌아간 다음에는 칼에 맞아서 죽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이고, 한나절이나 됐을까? 한나절도 안 됐어. 지금 절박한 상황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외치면서 이사야에게 전달을 했는데, 중보기도를 요청했는데, 이사야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의 대답은 두려워 말라. 사내림은 본국으로 쫓겨가서 칼에 맞아 죽는다.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면, 이거 하나님 응답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뭐 그렇게 쉽게 응답하십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말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참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내립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본국으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칼에 맞는지 이런 이야기를 딱 두 마디를 합니다. 한 영을 7절에 보면 한 영을 내가 그의 속에 넣을 것이고 그가 어떤 소문, 풍문을 듣게 될 것이다. 딱 그 두 가지. 아니 전쟁터에서 뭐 영이 들어가고 소문을 듣는데 왜 본국으로 갑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슨 여기서 한 영이라고 무슨 성령을 넣었다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주었다. 내가 그에게 두려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소문을 하나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도리 없이 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 가서 죽게 될 것이다. 8절에서부터 13절에는 이제 산헤립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히스기야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8절 9절에 보면은 산헤립이 들었던 풍문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의 사신을 3명 보내고 그들의 항복을 요구했던 이 산헤립이 돌아오기 전에 그들에게 힘을 돋궈주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서히 전쟁터를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거기에서 15km 떨어진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제 림나라고 하는 섬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림나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 유다 왕국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그런 보고를 할 때 랍사게는 자신도 이제 왕에 가서 보고를 해야죠. 저들한테 항복을 요구했더니만 아무도 항복 안 합니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백성들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 랍사게가 돌아가는 게 대부분은 그대로 아주 예루살렘에서는 고유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중에 아, 이 왕이 라기스 성에서 아수르 왕이 림나까지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더 북진해서 지금 진격을 하고 림나에서 전쟁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림나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때 이 산헤립이 풍문을 하나 듣게 됩니다. 뭐냐면 9절에 한번 우리가 볼까요? 9절에 무슨 풍문일까요? 오늘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니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아, 무슨 얘기냐? 이 구스 왕, 디르하, 이 친구, 이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이 아수르에 사례립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군을 몰고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여기 구스 왕은 누구냐면, 우리 이디오피아가 구스죠. 근데 여기는 이디오피아가 감히 전쟁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이디오피아는 나일강 북쪽에서 작은 부족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작은 부족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디르하가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스의 왕인 디르하가가 부족을 있었는데, 이 디르하가가 거기서 세력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애굽을 점령하게 돼요. 애굽의 왕이 됩니다. 바로 이 애굽을 대신해서 이때는 세력이 너무 커져서 거의 애굽의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대군이 지금 이 아수르 사내림을 향해가지고 지금 대군이 진격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내림은 작은 유다 왕국과 싸울 정신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남쪽에서 자기 북쪽에 예루살렘하고 싸워야 되는데 남쪽에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애굽하고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소문 하나, 애굽 구스 왕이 쳐들어온다, 이 얘기 하나 때문에 이 대군이 돌이키는 이런 역사들이에요. 이것이 뭐죠? 유병택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런 사실은 셀라하만의 것이에요. 그죠?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셀라하만의 것. 다윗의 그 마지막 순간에 사울 왕이 갑자기 후퇴를 해요. 아, 3천 명이고 몇 명 되지 않는 다윗을 잡으러 바니사를 완전히 포위하고 조여오다가 거의 다 와서 갑자기 그 무릎을 하더니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셀라하마는 것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 다윗 잡는 것보다도 블레셋을 이겨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 다윗 잡는 걸 포기하고 다 가버렸듯이 바로 이 왕이, 아수르 왕이, 사내립이 지금 유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애굽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력이 그만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참 기도 이빨이 대단히 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내림은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자기는 남쪽에 있는 애굽과 싸움을 하려면 북쪽에 있는 유다가 신경에 쓰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신경에 쓰여요. 협공을 나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내림이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최후 통첩에 보면은 뭐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서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라 하고 편지를 씁니다. 너의 의뢰하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네가 의뢰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뭐냐면, 야 히스기야 잘 들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응답을 했느냐. 절대 이 예루살렘은 아수르 왕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그 말 믿지 마라. 하나님 약속을 믿지 마라. 하나님 얘기 들을 필요가 없다는, 그 하나님은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서 11절에 뭘 아느냐면, 11절에 보면 이때까지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그걸 얻겠냐. 아수르 열왕이라 해봐야 자기가 지금 네 번째가 별것도 아니야 사실. 그런데 한 50년 동안 했던, 그런데 전 세계를 그 당시 이 지중해 세계를 다 정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너도 우리를 대적해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2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공격에서 당해내지 못했다. 이 아수르 왕이 뭐라냐, 내가 점령한 모든 땅에 그 땅의 신들을 다 불속에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대도 그 신하고 무엇하는 게 있느냐. 그 당시에 이 고대는 말이죠,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지역,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지키는 그 지역신 개념을 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아수르는 자기들의 하나님,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로 다 썼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 번역했는데 다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예, 여호와. 성이 뭐죠? 여시가?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민족마다 자기 신이 있는데 그 민족 지방의 그 성의 신을 아수르 왕이 전부 다 없어서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인 여호와도 그들 신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번째 13절에 보니까 신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을 대적했던 모든 왕들도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 이건 게임이 끝난 거죠. 여호와 말 구원한다는 말 믿지 마라. 아수르 왕 공격을 당해서 아무도 산 사람이 없다. 하나님 여호와 그 신도 다른 신과 똑같다. 그리고 너 왕 다른 왕들과 똑같이 죽을 것이다. 이 네 가지를 편지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히스기야가 이제 자 그걸 편지를 받았을 때 항복을 강요하는 이 문서를 받았을 때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진짜 이거 뭐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 이건 싸워봤자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드디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히스기야가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야, 그 앞에서 기도하려 가는데 자 사내들의 최고 통청문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고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괴로웠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즐거웠을까?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 어쩌면 히스기야는 한편은 굉장히 좋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산헤립이 말로만 사신을 통해서 떠들었는데 하나님을 능욕하는 물증을 가져왔다. 그 물증이 뭐예요? 편지야, 편지. 편지에다가 이 산헤립이 하나님 구원한다는 말을 절대 믿지 마.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하느냐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 현장 생생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의 자기 말을 글을 썼거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오늘 14절에 보니까 편지를 어디다가 여호와 앞에다가 하나님 전에 그 편지를 쫙 펴놓는다. 하나님 이르시가 이르시가. 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다 들으셨지만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보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추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기도할 때 좀 감춰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정근 집사님들 기도할 때 볼륨을 좀 많이 키우라 그래요. 왜냐하면 옆에 소리 들어도 안 되지만 내 소리 들을까 봐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 내 소리 들으면 어떡해요. 내가 어제 뭘 잘못했는데 그걸 옆 사람이 들으면 상처받잖아. 근데 이 히스기야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것도 감출 것도 없어요. 자신의 그 완전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내놓고 하나님 잘 보세요.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다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회개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뭘 회개를 해야 되나요? 아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5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대적했던 그런 왕인데 뭐가 회개할 게 있었을까요? 회개할 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개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회개할 게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회개할 거 뭐 있어요? 좀 권사님들 회개할 거 있어요? 자 생각 안 나죠? 히스기야는 자신의 회개를 생각합니다. 내가 1차 침공 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재물을 의지했다. 돈을 주고 은을 주고 금을 주면은 그 사내집이 마음을 돌려서 돌아갈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으로 떼어와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보면 합리적이지만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겨우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애굽은 기마병이 많아요. 전통적으로 기마병이 많아요. 아주 말이 많은 그런 건데. 그리고 애굽은 당대 최종의 강국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아수르를 만나면 이길 거라고 애굽을 기대했다는 거지. 그것이 지금 다 수포로 돌아갔을 때 히스기야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회개할 것이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좀 이건 상식이니까. 이거는 정당한 방법이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원하세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14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이 히스기야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히스기야 기도?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야, 여러분들 기도 이제 식사 기도할 때 요 정도 기도를 하세요. 요렇게 정도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주 기도 못하는데요. 그러면 요 기도 한 5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외워주실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15절부터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읽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 시작.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리라. 자, 이렇게 짧은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하고 아니 뭐 기도가 이래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이 기도가 정말 위대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 나타나죠.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모세의 기도,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쓰세요. 기억하세요. 모세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너무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고 범죄를 하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엉망이거든요. 돌판을 던져버리죠.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내가 이 백성 포기, 나는 더 이상 가나안 땅 안 가겠다, 이들은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가 바로 33장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그때 뭐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막 그냥 강렬하게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나니까 거기 보면 3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절절절절 매요. 아야야 내가 잘못했다. 아유 그게 아니고 이런 장면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 기도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 7장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몽땅 축복을 받고 영원한 다윗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말을 듣고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내가 뭔데 여호와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별별로 정말 내가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지도 못한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 이런 왕을 세우고 이런 축복을 줍니까? 난 도대체 감당을 못하는 나는 위대한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 8장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또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도 야 솔로몬은 지혜가 좋아서 그런지 기도가 너무 멋있어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 봉헌식을 하죠. 봉헌식에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좋죠. 하나님, 천지를 주재하신 하나님이 이 지어놓은 종만한 이 성전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지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곳에 눈을 뜨시고 이곳에 귀를 뜨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는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바로 히스기야가 바로 오늘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은 히스기야의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기도의 뭐냐고 하나님 영광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처음이라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야, 이게 말 여러분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러면 우리는 감동이 안 와요. 무슨 말일까? 그룹은 뭘까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수호하는 그 신, 신이 아니라 그 천사들이죠. 지성소를 지어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 말고 하나님이 계신 법궤가 있는 지성소. 그 법궤 위에는 두 쌍의 그룹이 있습니다. 치마포, 바지포 쫙 늘어뜨려가 양쪽, 이게 25cm인데, 거기에 그룹이 두 개가 쫙 이래가지고 법궤를 감싸고 있어요. 그 두 그룹 사이에 여호와의 자리가 있다.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는 그 장면을 그대로 지금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룹들 위에 계신 누구?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첫 번째 합니다. 이것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한 분밖에 없다. 다른 것들 다 갑자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천지를 조성하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세요.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뭐 바랄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걸 잘못해요. 이번 주 식사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구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는 그룹 뒤 위에 계시는 예수님 교회의 하나님. 아, 이런 기도하면 제가 막 꼬꾸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아유 이거 오늘 잘못 먹었구나. 이런 기도 얼마나 없어. 이런 기도가 히스기야가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고백해요. 그 다음에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 기도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하나님이 못 듣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여 눈을 떠러 보시옵소서. 아니,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히스기야는 정말 말씀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디서 약속했을까?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로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609약 665페이지입니다. 구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죄를 행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내 얼굴을 구하게 되면은 내가 그 얼굴을 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보고 그들 죄를 용서해주고 어떻게 그 땅을 고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의 땅을 그걸 갖다가 구원을 하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고 내가 그 눈을 그리고 눈을 들어서 그들의 말을 다 듣겠다. 어디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기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이제 얘기를 쭉쭉 이런 읽어보면 아, 이거 참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보면 거기서 이제 자신이 처한 사내림이 저지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사내림이 호세가 편지에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회방하고 능욕하고 하나님을 모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아수르 왕이 자신의 열국을 점령해서 모두 점령을 다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리고 그쪽 신들 다 불태워 죽였다는데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들은 신이 아니거든요. 나무하고 돌이고 풀인데 당연히 그들은 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누구냐? 지금 히스기야 기도는 하나님 염장을 싹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수르 지금 이 왕과 사내들이 이 시간만 떠는 거 보세요. 한번. 지가 모든 신을 다 무찔렀다는데 신 아닌 거 이겨놓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들하고 똑같은 신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모멸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존심도 없으세요. 하나님 이거 듣고 가만히 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얘기를 좀 하고 하나님 보아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 형편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그거 하는 얘기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19절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마지막 그의 구하심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구원하되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는
사람은
우리 주 여호와를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아이다. 예, 마지막 기도에 마무리도 너무 멋있어요. 너무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 살려주세요. 주여 돈 좀 많이 주세요. 주여 건강 주시고 주여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왜?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죠? 그렇게 건져내므로서 천하만국의 하나님 유일한 홀로 유일하신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천하만국을 알게 해달라고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자존심을 건드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나를 살려야 되고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내게 돈을 줘야 되고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내가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선택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다고 약속한 자녀거든요.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놓고 그 자녀를 손등에 넣고 그 자녀가 형편없이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 속에서 그가 죽어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그것을 외면하시고 건지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의 존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를 살려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건져놓고 중간에 나 몰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저래 자신이 없으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이제 그만둔대. 저게 무슨 백성이냐? 이런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다. 여러분 기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기도하려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아픈 존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괴로워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눈에 넣어도 진짜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인가? 정말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삶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무한하게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정말 내가 그 사랑에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런 존재, 그런 신앙에 자기 이 신분의식, 정체성이 있다면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가서 난 교회 다니고 예배당 다니고 난 건물 되게 큰 좋은 교회 다니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30년을 다녔건 어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so what? 아무것도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거였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푸라기 같은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존귀한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낫길 바랍니다. 야,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20절부터 이제 37절까지 그 응답의 말씀. 전부 다 응답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세요. 20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들었는가?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왕 사내를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나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탁 보내서 이사야야 요거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얘기해라.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왔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때 히스기야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도했는데 놀라운 답답해서 하풀이 한번 했지 이런 끝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도대체 뭘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히스기야가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것, 첫 번째는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었던 회개의 기도였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회개를 하고 나서는 사내님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한테 내어놓았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모든 형편을 다 내려놓는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라는 거지. 기도는 말이죠. 내가 모든 것이 다 내려지고 내가 다 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관계로 회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없어져야 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바로 이거. 그것도 약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완전 편지되는 거. 나는 이제 주님, 이거 보세요. 난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제 뭐, 삶을 잡수시든지, 구원 잡수든지, 마음대로 가서. 이제 난 끝입니다. 전적인 신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도망을 자라 깔아놓고 안 들어주고 말고. 아니, 누가 들으니까 좀 간절한 목소리로 주여. 아, 믿음을 갖다 살살 내기만 메쉬.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 그리고 아, 누가 들으니까 말 좀 멋있게 하니 여호와여 아 봉사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좀 하는 기도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예요. 이정은 집사님 이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소원의 성취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과 같은 거예요. 야, 이게 둘러친 한데서 똑같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 능력, 응답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5장에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지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면 아무거나도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고 같이 있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나인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기도의 차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참거든. 그렇게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사내님의 형편이 확 바뀔 거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처녀 딸 시온이 이제 너를 멸시하고 비웃을 것이다. 시온, 처녀 딸 시온, 처녀 딸 시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처녀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시온 예루살렘은 한 번도 정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처녀와 같은 몸을 가진 이 시온 성이라 그 시온 이 예루살렘이 이제 처녀와 이 사람들은 전쟁 나서 짓밟히면 가장 먼저 희생당할 사람이 처녀들 아니 그죠? 전쟁 나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바로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아주 비웃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든다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내리 방을 보고 머리를 흔든대. 어떻게 흔들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흔들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 것 같아요? 어느 걸 자네? 이렇게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거는 거절할 때 아니에요.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서 어떻게? 그렇죠. 아이, 우리가 이겼어.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어.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머리 흔들어 볼까요? 시작. 이것이 바로 머리 흔드는 거라. 바로 예루살렘 시온이 사내국을 향해서 이제는 멸시 조롱, 정말 비웃음, 머리까지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22절부터 26절까지 지적을 하는데, 아수르 사내국, 이 아수르 제국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 방종스럽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지적하는 첫 번째가 뭐냐? 네가 22절에 뭡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네가 비방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네가 비방했다는 거예요. 비방. 이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방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꾸짖고 회방하고 소리를 높이고, 하나님한테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찬양소리를 높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을 높이 떴어요. 눈을 높이 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부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야, 이 성경 보면 정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어요. 뭐 하나님 이래. 그 하나님 다 보세요. 왜냐면, 그리고는 이 아수르가 뭐냐면 자기 군사력을 자랑해가지고, 우리가 애국도 물리치고, 누구도 물리치고, 이렇게 했다는 걸 이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5절, 26절에서 보면 결정적인 얘기예요. 25절, 26절도 같이 읽어보니까 시작.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지금 사내립 보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부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경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증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바른 목초 같으니라. 이게 뭐죠? 너희가 이렇게 이기고,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상대 거민들이 겁을 내고 도망가고, 조금만 풀같이 별볼 것 없이 약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 내가 했다는 거지.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이 일은 내가 태초로부터 상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네가 잘난 너의 군사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우주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실제 하나님은 우주 하나님이시다. 누가 과연 이 세상의 주권자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아수르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작정했던 아수르라는 거죠. 근데 이 아수르,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 아수르는 지가 잘나가 하나님의 쓰인 마음을 모르고 그랬어요. 마치 불을 피우는 부지깽이가 지가 잘나서 불을 피운 걸로 착각을 한다. 부지깽이를 잡고 있는 이 사람이 뒤집어서 불을 피우는 거지 부지깽이가 불을 미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이 아수르가 그런 교만과 방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 손에 들렸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종하는 이유가, 넘어지는 이유가 자신의 쓰인 병들.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쓰임, 하나님께 쓰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왕도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아수르도 쓰임을 받았어요. 누구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쓰이더라도 어떻게 쓰이냐? 내가 어떤 존재로서 쓰이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쁜 의미로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쓰임을 받는 사람이 훌륭한 것이, 그것이 큰 종이고 위대한 사역자가 아니라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벌써 25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아하스 악한 왕의 아들 되어가지고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로부터 엄청나게 환호를 받는 왕인데, 이 히스기야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합니다. 근데 징계를 하는데 이게 엄청나요. 28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사면이 내가 내게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어디에?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서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갈고리를 어디다가? 코에다 걸어서 입에다 뭘 물려? 자갈.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 오던 길. 오던 길이 어디에요? 자기를 나라에. 하나님은 굉장히 이런 말씀, 하나님이 진짜 했는지 난 궁금하긴 한데, 하나님이 이런 문학적 표현을 쓴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아수르가 외국을 침범해서 그 외국을 점령하면 그 왕을 끌고 갈 때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 왕을 포로로서 수치를 주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끌고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하나님이 시키셨는지, 하나님이 보셨는지, 내가 이 사내림을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딸 시온이 어떻게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징계를 하나님이 지금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유다 이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징표를 주십니다. 그것이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라.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들이 전쟁 때문에 땅이 초토화되고 핍박돼서 올해는 농사를 못 지니까 저절로 자랑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떠냐? 아직도 힘이 없고 그러니까 자랐던 게 씨를 가지고 떨어뜨려서 도로 자라나면 또 그걸 먹을 것이다. 그러나 제3년에는 어떻게? 너희들이 드디어 농부로 씨를 뿌리고 포도를 경작해서 드디어 너희들이 편안하게 이제부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3년 이내로 끝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징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쯤 되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야, 히스기야는 대단하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남은 자 도망가고 이제 남아있는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도 시온산에서 나오리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을 갖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열심을 가졌다. 하나님이 열심과 뜨거운 마음 창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꼼짝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가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에서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종일 밤새 절대 잠을 자지 말고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사야 61장에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쉬게 하는 거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그만 열심을 내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자, 왜 이 하나님이 이런 열심을 하셨을까? 34절에 하나님 이유를 딱 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딱 이유는 두 가지. 나와 나의 종 다윗. 하나님이 이 성을 구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섰다. 나와. 그 다음에 나의 종 다윗. 다윗은 왜 나왔을까? 다윗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 언약 때문에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 내가 내 자손들로 대대로 나의 후손들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시건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자존심 명예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입에서 나왔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다. 우리 약속으로 만약 하나님이 들어준다면 우리는 응답을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코 코앞이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속,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약자에 약하신 것 같아요. 약속은 꼼짝을 못하세요. 바로 이런 역사가 오늘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뒷얘기가 35절서부터 나옵니다. 그날 밤에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의 이 사내 군대가 송장이 되었어. 하룻밤 사이. 도대체 어떻게 그랬을까?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가능한가? 기원전 5세기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히라베 역사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느냐 하면 역사가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때 패스트, 쥐가 급습을 해서 패스트병이 밤새도록 한다. 그래서 죽었다. 이런데 뭐 성경에도 안 나온 얘기니까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그 밤에 하나님은 우박을 통해서도 벼락을 통해서도 자기네들끼리 우리 기도원 전제 말잖아요. 자기네끼리 싸워. 단지 횃불 들고 와 소리만 들렸는데 자기네들끼리 적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모든 그래서 18만 5천이 죽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내의 왕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 한번 공격 한번 못해보고는 어디로 갔겠어요? 갈고리가 끼어가지고 어디로 갔죠? 자기네 성 니느로 갔어요. 그러고 가서 37절에 보니까 그 신 니스록의 뭐 자기네 신인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의 묘에 경배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신에게 이제 자기의 모습을 얘기할 때에 아드람벨렉과 사라셀이 저를 어떻게 칼로쳐 이 둘이 누구냐 아들이에요. 이 사내 왕의 아들 둘이 아버지를 칼로쳐 죽이고 이 사람들이 아라라서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아들인 에스라더니 왕이 되는 이런 일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이 왕이 아수르 왕 이 사내립에 이 그런 대단한 얘기가 그 사람의 종말을 보면 37장 딱 한 달에 끝나고 말아요. 이건 좀 장황하게 써야 되는데 말이죠. 어처참한 걸. 근데 성경 이 열왕기 하를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분은 딱 한 달에 끝나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해요. 뭘 어떻게 어떻게 쓸 필요가 없어. 너무 당연하니까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내립이 도망가서 자기네 신 앞에 뭔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왕,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신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뭐 할 얘기가 많아요. 이, 그 다음에 뭐가, 뒤에가 많아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많아야 되는데, 어떤 내가 아파가지고 갔는데 의사가 만났더니 의사가, 너무 친절해요. 너무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내립에 대한 얘기는 딱 한 절이에요. 칼에 맞아 죽었다. 끝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합니다. 사람의 눈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 아수르가 절대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졌어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이겼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되어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니까? 내가 누구니까?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히스기야의 신앙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